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느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서 우리가 오늘 저희들 임원 모임을 가질 때도 이렇게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오늘 8시가 되면 우리 장로님들 또 임원들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그 모임 시간에 간증이 그렇게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돌아가면서 명절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명절 전에 복음을 전하자, 10분짜리 복음이든 20분짜리 복음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명절에 또 가족들 만나면 복음 전하자고 했는데, 간증을 들으면서 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구원 받아라고 뭐 이야기를 하다가 말고 그랬는데, 이제 복음 전하라는 그 음성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면서 명절이 그렇게 복되었다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고, 오늘 또 주일 낮에도 두 자매님이 이렇게 복음 전한 간증을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복음 전하라는 거 제가 안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절 이제 연휴 기간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만난 모친인데 벌써 뭐 한 25년 정도 됐을까. 그래서 이 모친은 제가 주로 복음 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들었냐고 물을 때 이 모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종종 했었거든요. 이 모친은 6.25 전쟁 직후에 자기 아버지가 그 당시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뺄갱이들을 색출한다 해가지고 막 이제 그때 인민군을 도왔던 사람들, 그 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막 색출할 때 그 아버지가 뺄갱이로 오인을 받은 거죠. 그 당시에 뭐 안 죽으려면 뭐 인민군 오면 밥 해줘야 되고 뭐 쌀 줘야 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오인을 받으면서 잡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협상을 한 거예요. 어떤 협상을 했냐면 네 딸을 우리 집안에 시집 보내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모친은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했어요. 강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시집을 가보니까 내 남편이 정신이 안 좋더래요. 아무런 생활 능력도 없고. 그래서 이 모친이 벌어서 먹여 살리는 거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이제 다니면서 건어물 장사를 했답니다. 미역, 멸치, 그 시골, 산골 구석구석을 다니면 거기는 장사꾼들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족을 먹여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은 사랑이라고, 남편의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생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식장에 갔었는데 그 형님이 제일 이제 큰 형님이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그 형제 이제 형님이죠. 형제간들이 몇몇 이제 구원받은 형제간들이 있는데 그래서 형수님도 계시고 두 분 계시는데 교회를 다녀봤냐고 하니까 그 형수 되시는 분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너무 힘들고 몸이 안 좋아서 한 몇 년 교회를 다녔다가 안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그 장례식장에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복음을 전하자. 우리는 그동안 늘 이 복음을 너무 아껴놓고 있었는데 만나는 사람마저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해드렸어요. 제 마음에 그냥 장례식 가서 장례에 예배 드려주는 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오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에 소망이 되고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친 예화는 선악을 알게 하면 마음으로 왜 이제 그 예화를 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들었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도 이걸 정확하게 풀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알아봐서 그렇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선악을 왜 만들었냐고 이제 알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선악을 왜 만들었는지가 이해가 되는데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왜 만들었냐고 이해하려고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의 꽃이다, 창조의 중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다른 게 뭐냐? 천지 만물과 다른 짐승들과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인간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건데 요즘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환경 호르몬 영향이다 뭐 이런저런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간절히 그 가정에서 아이를 기다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가 없으면 사랑을 쏟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사랑을 쏟을 준비가 다 돼 있어도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표현해 줄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 아이에게 아이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옷을 사놓고 장난감을 사놓고 그게 표현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이신데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자, 근데 인간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이 선택권이 없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그 모친 예를 왜 드냐면은 이 모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 거예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라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고생고생하면서 사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더더욱 그 장례식에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가서 조문도 하고 예배도 드려주고 꼭 가고 싶었던 이유가 그 모친의 삶이,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강제 결혼을 해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든지 힘으로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진정한 사랑은 본인의 마음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느냐 아니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느냐.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의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었죠?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농사꾼이 농약병을 아이들 있는 방에다가 한가운데 두면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이들 손 안 닿는 거 높은 곳에 올려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뒀냐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미로를 만들어서 못 찾도록 그렇게 두든지, 아니면 높은 이제 벼랑에 대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든지, 더 좋은 거 만들지 말든지. 그 사람들 그게 이제 의문이 안 풀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두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냐 생명나무냐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줬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택한 거죠. 그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았지만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에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고통인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시련을 하고 또 마음에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고통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만 담당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형벌도, 받아야 될 그런 고통도 다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신 거죠. 자, 오늘 우리 인간에게 또다시 선택권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버림을 받아야 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대신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치루셨고, 이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선택권을 준 거예요. 또다시 모든 인간에게. 믿음으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든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택하든지 생명나무 실과를 택하고 영생을 얻든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하나님은 또다시 선택권을 줬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멸망을 당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던 겁니다. 강제로 하나님은 인간을 굴복시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만 만나도 큰 지진이 일어나거나 큰 태풍을 만나거나 자연재해만 만나도 인간은 자연의 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자신을 깨닫고 나약한 자신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굴복시키려면 얼마든지 굴복시킬 수 있죠. 다 두려워 떨게 만들고 다 믿게 할 수 있죠. 그럼 진정 사랑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큰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의 마음에 담지 못하도록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지 하고 내가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말씀 의지하고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다고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믿는 자라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거의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16절만 알고 있지 그 밑에 17절, 18절 몰라요. 그걸 안 봐요 사람들이.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달달달 외우고 있지 그 밑에 17절, 18절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본단 말입니다.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18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마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분명한 선을 그어놓습니다. 인인지 아웃인지. 그래서 테니스 같은 것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라인만 보는 심판이 따로 있어요. 그 라인에 인인지 아웃인지 보는 심판이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카메라로 촬영을 내서 인인지 아웃인지 다시 판독하는 제도가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배구에서도 옛날에 없었는데 이제는 비디오 판독하는 제도들이 이제 모든 운동에 생겨나는 게 심판이 잘 못 볼 수도 있으니까 더 정확하게 카메라로 인인지 아웃인지를 비디오 판독해서 결정하는 게 생겨나는 거예요. 더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의 18절 말씀은 이건 비디오 판독보다 더 정확하게 마음을 딱 찍어서 마음의 판독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주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람들은 이 말씀의 기준 앞에 서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판결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한번 판결을 받아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경계를, 구분을 정확하게 짓고 있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심판을 벌써 받았을까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떤 심판을 벌써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판을 받는다는 지옥 간다는 이야기인데 벌써 지옥 갔다는 이야기예요? 사는 게 지옥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의미는 여기에서 난 하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판해서 이해놨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여러분 성경은 성서공회에서 나온 개역 한글 성경을 봐야 돼요. 딴 거 보면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 성경을 지금 잘못 선택했구나. 이래서 개역 한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해가지고 난 하주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정죄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들은 성경 바꾸세요. 밑에 서적 판매대 가면 성경 파니까. 정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의 심판의 의미는 정죄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넣어서 읽으면 된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벌써 정죄를 받고 있으면, 죄인이면은 하나님 볼 때는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마음에 정죄가 있다, 죄가 있다, 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볼 때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믿지 않는 자예요. 그건 뭐와 같으냐면은 자기는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병원에 가서 의사가 검사해요. 당신은 암 환자입니다. 당신은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암보다 더 중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 해서 건강한 게 아니죠. 그것처럼 자기가 믿는다고 해가 믿는 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믿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믿는 자고,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는 거예요. 어떻게 구분을 짓습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니, 자기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고 해도 넌 아웃이야. 너는 밖에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야. 성경은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한 거예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죄인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는 양과 염소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인지 아닌지까지도 다 구분을 한단 말입니다. 소가 똑같이 생긴 거 봐도처럼 보여도 주인이 볼 때는 우리 소다 아니다 다 구분을 해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소한테 소 10마리를 키워도 이름을 다 붙여줘요. 이름을 다 알아요, 주인은. 여름 볼 때 똑같이 생긴 소처럼 보여도 주인이 보면 다 구분을 하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하겠냐는 거예요. 너무 쉽게 구분이 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밖에 있는 자 너무 쉽게 구분이 가는 거예요. 마음에 정죄함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고 내가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지, 성경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 지어놨는데 그 밑에 한 줄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게을러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지 그것만 외우고 있지 17절 18절 안 봐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게으른 남편이 있었습니다. 꼼짝을 손 하나 깐딱 안 하고 밥도 자기 손가락으로 손으로 안 먹고 떠먹여줘야 되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멀리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며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편이 손 하나 깠다 가는 게 밥을 잔뜩 해놓고 국을 끓여놓고 반찬을 해놓고 가도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떠먹기 싫어가지고 세상에 그런 남편이 있겠냐마는 이야기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며칠 동안 여행을 갔다 와야 굶어 죽지 않고 갔다 올 수 있겠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밥을 해놔도 밥을 안 차려 먹으니까 밥을 해가지고 주먹밥을 만들어가지고 얼굴에다가 이제 올려줬어요. 갔다 오니까 굶어 죽어 있더래요. 혓바닥 닿는 데만 먹고 안 먹고 굶어 죽어 있더라니요. 천국 가면은 왜 지옥 가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만 보고 17절 17절 안 봐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게을러 터진, 영적으로 게을러 터져가 지옥 가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 이거 이마빡에 있는 밥 내려가 먹으면 되는데 그거 먹기 싫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어야죠. 예. 요한복음 16절만 보고 17절 18절 안 봐가 지옥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영적으로 게을러서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만 믿어서 그래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천국 가지. 그래 네가 믿는 자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마음에 정죄함이 있느냐 없느냐. 네 마음에 지금 벌써 정죄를 받고 있다면 성경의 기준으로 믿지 않는 자야.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야. 여러분 너무 간단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야기 10분 만에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20분 만에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늘 친척들을 만나고 가족들 만나면은 아닌 것 깨우쳐 주다가 싸우고 마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가지고 지 틀렸다, 지 잘못됐다 소리 하면은 다 마음 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복음부터 전해주고 마는 거예요. 감사한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형제 자매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형제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후배가 있는데 너 죄 있으면 지옥 간다. 너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못 간다. 맨날 싸웠는데 교회에서 이제 말씀 전해준 대로 야, 네 죄도 다 사해져서 너도 의인돼서 하니까 후배가 엄청 기분 좋아하더래요.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왜 죄가 사해지는지 또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보면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자. 이번 명절에 오늘 주일날 형제자매님들이 몇 명이나 오겠나 했는데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님이 와서 또 마음에 기쁨으로 막 간증하고 복음 전환 간증하고 막 너무 예배가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이기 전에 우리 임원들 모여 간증을 다 복음 전환 이야기 간증하는데 오늘은 간증하다가 이제 모임 시간이 다 끝났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우리가 1,000명에게 복음 전하자 했는데 1,000명에게 복음 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옛날에 변증론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변증론자들은 죄가 없는데도 일부러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왕 앞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하려고, 황제 앞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하려고 일부러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데도 안 풀려나고 가이사 앞에 가겠다고 호소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사도행전 25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0절.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베소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풀려날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소도 왕이 배심원들하고 이제 상의를 해보고는 풀어줄 수 있는데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뭐 신앙에 관한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가이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가면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합니다. 사도 바울은 행선하지 말자고 했는데 선장과 선주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이제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으면서 행선을 하게 되고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안 죽는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행선한 자를 다 내게 줬다. 자,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만난 풍랑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복음 한번 전하려고 일부러 죄수의 몸으로 계속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보면 1,000명에게 복음 전한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보면 어떻게 1,000명에게 복음 전할까? 복음 전할 길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은 네트워크에서 SNS상에서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뭐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워블로그라든지 뭐 여러 이제 카페라든지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거기서 정회원 돼가지고 부지런히 활동해가지고 정회원 돼가지고 복음 한번 전하면 되죠. 뭐. 그러면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100,000명에게 복음 전하면 또 자기들 그 카페 규정이 안 맞다고 강제 이제 강퇴를 시킬 수 있죠. 그럼 복음 한번 전하면 되죠. 뭐 우리 젊은 청년들 그렇죠? 예,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젊은이들은 이게 지금 나 어떻게 1,000명에게 복음 전하지? 1,0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게 10,000명, 100,000명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카톡에 여러분 전화번호에 연결된 사람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아, 이 짧은 명절이지만은, 아니 짧은 명절이 아니지 긴 명절이죠. 긴 명절은 길지만은 이 짧은 한 주간이지만은 많은 변화가 온 거예요. 형제자매들 마음 속에 어떤 변화가 왔느냐?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막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할 때 옛날에는 칸타타 이제 표를 팔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후원을 받으면서 원 플러스 원 크리스마스의 기적 프로젝트를 이제 우리가 하면서 여러분이 표를 한 장 사면은 제 값 다 주고 한 장 사면은 불우한 청소년이 소년, 소녀, 가장이 이런 공연을 볼 수 없는 청년들에게 또 그런 계층에게 공연의 기회가 돌아갑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중요한 건 그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마음에 힘이 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처음 우리가 시작했을 때 저는 막 표를 팔려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이런 후원 프로젝트를 우리가 실행하면서 한결같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귀한 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뭐 라면 주고 과일 주고 뭐 이런 건 하지 이런 문화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 그렇지 야 이런 공연을 이런 명품 공연을 왜 부잣집 애들만 봐야 되냐 어린 정말 그런 소년 소녀 가장들도 결손 가정 아이들도 이런 공연을 볼 수 있게 해주자 했을 때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정말 훌륭한 일 하십니다. 심지어 직장에 상사나 사장도 우리 직장에 이런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다들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압니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한 지역에 칸타타를 하면 1회 공연, 뭐 2회 공연 이렇게 하는데 저희 인천 지역에서만 작년에 6번 공연을 했거든요. 인천에서 3회 공연, 안산에서 2회 공연, 안양에서 1회 공연. 부천에서도 할 수 있는데 부천은 강당이 이제 공연장이 없어서 못해요. 부천도 공연장이 있으면 한 2회 공연, 3회 공연 얼마 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운데 여러분 옛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 지역 전체가 공연 한번 하는 걸 쩔쩔 맸습니다. 이제는 6번 우리가 공연을 해도 다 감당해내고 더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뭡니까? 우리 마음의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열쇠인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10분이고 지금 복음 전하자.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형제자매들 마음에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날들 돌이켜보면서 내가 구원받고는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최근에 와서 복음을 안 전해요. 삶은 훨씬 부유해지고 부족한 것이 없지만은 행복하지 않다. 만족이 안 된다. 복음 전할 그때가 훨씬 좋았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새롭게 마음들이 막 일어나면서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전에는 명절날 가족들 만나면은 복음 안 전하고 복음 전하기 위한 마음밖에 알고 마음 깨트리려고 하니까 싸움만 일어나고 힘만 빠졌는데 이번 명절에는 5분이든 10분이든 만나면 복음 전하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다들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작년에 하면서 복음 전도법 가운데 새로운 전도법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보험으로 보험을 예를 들어서 전하는 복음, 보험 복음이라고 이름을 부르니 좀 어렵죠? 발음이. 자동차 보험에 보면 책임 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보험이 있어요. 책임보험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책임보험도 선택이었습니다. 보험을 안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고를 내놓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배째라 하는 돈 없다 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까 아예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은 다 가입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보험은 임의 보험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뭐 대인 대물 뭐 1억까지 받겠다. 뭐 5천만 원을 받겠다. 뭐 자손 자차 내가 이제 상해를 입어도 보험을 혜택을 받겠다. 뭐 나는 뭐 내 차 부서지는 거 이거 꼬물차인데 뭐 이거 부서져도 괜찮으니까 부서지면 폐차하면 되지 뭐 자차는 안 들겠다.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사고가 나든 안 나든 의무적으로 책임 보험은 다 가입해야 되잖아요. 그 사고 안 나면은요. 안 나서 좋고 사고 나면 보험에서 처리해서 좋고 손해날 게 없잖아요.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보험 들으라고 보험 장사하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들 그냥 보험 하나 들으라고 그냥 한번 말하고 말아요. 집요하게 연락해 보험 들으라 하죠.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 들던가요? 여러분들은 보험 들으라 보험 안 전해주잖아요. 보면은 보험 들라고는 집요하게 사람들 요청하는 여러분은 그만큼도 안 하잖아요. 훨씬 귀한 거고 돈도 안 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사람 보험 하나 들으라 하십시오. 무슨 보험 하면은 돈 안 드는 보험이라고 너무 좋은 보험이라고 그리고 복음 전해줘요. 이렇게 제사해진 거 믿기만 하면 당신 영원한 천국 가는 확실한 보험을 들어놓는 거라고 돈 안 드니까 하나 들어놔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우리 마음이 소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하다가 교회와 멀어지고 복음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세상에 가 있으면서 가는 길이 술 먹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바람 피고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이제 그래 되나 봤더니만 복음을 안 전해서 그런 거예요. 술 끊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타락한 삶을 사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술 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담배 끊으려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돼요. 만나는 누구에게 10분이든 20분 복음 전하면은 그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옛날 어릴 때 동네에서 나쁜 짓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은 우리 집안이 욕을 먹어요. 그래서 나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나쁜 짓 하면은 저놈 자식 저건 누집 새끼냐 누집 자손이냐 이렇게 하죠. 그럼 누가 욕 먹어요? 아버지가 욕을 먹고 집안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짓 하려면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남의 동네 가서 모르는 데 가서 지어야 돼. 그 동네에서는 함부로 못해요. 집안이 욕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한번 전해봐요. 술 마시면서 술 먹으면서도 복음 전해봐요. 계속 복음 전해봐요. 술이 끊어지나 안 끊어지나. 그러면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하면은 어느 교회 다니냐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뭐,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쁜 소식성이 과연 이단이다. 왜? 저 죄 막 지어도 된다 하는 교회, 잘못된 교회다. 왜? 저 술 퍼마시면서 복음 전하는 거 봐라. 저 담배 들고 술 마시면서 저 술집에 앉아가지고 저 하는 거 봐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이단 소리 듣겠네. 안 그래도 사람들 위보고 오해하고 죄 막 짓는다 하는데 멀어질까요? 안 멀어질까요? 복음을 전하면 죄악된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집안 욕을 먹이지 않기 위해서 동네에서 함부로 행동 못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행동 못하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뭐 어느 교회 다니는지 뭐 압니까 어디 뭐. 그것도 아는 사람 있어요. 맨날 같이 술 먹는 술꾼들은 알아요. 어느 교회 다니는지. 근데 내가 10명, 20명, 100명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려고 해봐요. 그 삶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표면적인 것 때문에 멀어지지만 나중에는 마음에서 복음 전하면서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 내가 구원 받고 그때 참 좋았던 게 복음 전하면서 내 마음이 행복했었지. 그때 그 행복을 다시 되찾으면서 다시 말하자면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다시금 되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 끝에 우리 실버들이, 댄스팀들이 다 안동에 가서 안동 그 탈춤 페스티벌에 출전을 했는데 여러분 명절 끝에 그래 하라면 아, 지금 명절에 가족들 오고 뭐 이번 명절에 이렇게 길어서 띄엄띄엄 가족들 오고 만나고 뭔 또 교회 뭐 행사에 뭐 가라 크냐. 아니요, 아무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들 나 바쁘니까 댄스 연습해야 되니까 올라면은 미리미리 일찍 왔다 가라 크고는 이제 댄스 연습하고 어제 10시에 이제 발표가 난 거예요. 어제 10시에 발표가 났는데 본선에 이제 진출하게 됐대요. 어제 발표했는데 장려상하고 동상까지는 발표했고 이제 오늘 이제 본선에 진출하면 세 개 팀이 진출했으니까 남은 상은 대상, 금상, 은상 세 개가 남은 거예요.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실버 팀들이 막 지금 막 너무 좀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어제 뭐 그냥 장려상이나 뭐 동상 받았으면 이제 오늘 올 텐데 오늘 하루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발표가 밤늦게 나니까 마치고 늦게 또 이제 오기가 그러니까 하룻밤 더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와도 되냐. 아, 예, 되죠. 편하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막 우리 실버들이 막 충만해 있는 거예요. 제가 안 봐도 실버들 마음을 그렇게 행복해 하면서 근데 그 실버들이 처음 댄스하라고 했을 때 다리 아파서 못하고 팔 아파서 못하고 이번 대회 이제 출품한 이제 그 작품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실버 캠프 때 나가가지고 대상을 못 탔는데 제가 우리 실버들한테 대상이라고 해서 대상 우리가 대상이라고 이제 했는데 아니 이런 안동 탈춤 대회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 탈춤 그 이제 댄스 페스티벌은 명성 있는 대회인데 그 대회 나가서도 지금 결선에 진출하는 그런 댄스를 갖다가 우리 실버 캠프의 심사위원이 눈이 삐었지. 어떻게 그 수준이 그렇게 심사위원이 아무나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해서 그래요 보면은. 그래서 지금 이제 탁 상 받으면은 제가 심사위원한테 그 사진 보내주려고 해요. 당신 내가 떨어뜨린 그런 팀이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대회 나가가지고 이런 상을 받았다고 이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보면은. 이번 주제가 그 탈춤에 그 이제 나오는 뚜벅이가 이제 근데 실제 댄스는 그 빙고 신나게 그 에어로빅처럼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이제 그 댄스인데 이게 뚜벅이하고 안 맞아요. 뚜벅이가 막 빙고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없잖아요. 근데 각색을 해가지고 뚜벅이 탈을 쓰고 그 전부 다 힘없이 앉아 있는데 뚜벅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신나게 이렇게 춤을 춘다. 이게 뭔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그걸 제가 이제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번 해 보시라고 이제. 저도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같이 마음을 이렇게 속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녁에 저는 홍콩에 이제 CLF 준비하기 위해서 가고 내일부터 이제 홍콩 CLF가 시작되는데 1,000명이 넘는 목회자들을 모여서 우리가 CLF를 하는데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 중국에 우리가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이번에는 정말 중국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길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분들 우리가 훈련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그래서 동남아에서도 인도에서도 오고 베트남에서도 오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막 다 이제 아시아 여러 지역의 목회자들이 와서 CLF를 하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면 또 우리가 아프리카에 가서도 또 CLF를 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는 우리가 다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학을 정립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올바른 복음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전 세계를 복음으로 덮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스럽고 또 그 중간에 이번 주간에 우리 마인드 팀에서는 마사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힐링 캠프를 진행하는데 조건이 학교에 적응 못하고 학교 안 다니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래요. 그런 학생이 어디 있어요? 인천에 살고 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 주소가 인천으로 돼 있고.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링컨 학생들 가면 되겠다. 우리 링컨 많이 보냈는데. 링컨은 정식 학교가 아니니까 학교 안 다니고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보면은. 그럼 막 링컨 학생들 다 초청해가지고 지금 마사회에서 막 그 캠프 하는데 말도 태워준대요. 말 타는 것도 가르쳐준대요, 보면은. 우리가 다 주관해서, 이 학생들 또 이제 우리가 인성 캠프를 진행하는데, 돈도 많이 줘요, 보면은. 그래서 강사비 다 받으면 우리 해외 가자고 했습니다. 마인드 팀들 데리고 어디로 갈까? 세부로 갈까?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에 아니고, 스리랑카로 갈까? 어디로 데려갈까, 이제? 아마 스리랑카 가본 사람 별로 없을 건데, 어디로 갈까 지금 이제 다들 하나님이 소망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소망 사람도 힘들고 피곤하게 먼 명절 휴일날 먼 댄스는 또 뭐 얼어 죽을 댄스냐가 아니라 생에 막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이제 함께 했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막 그 막 목소리가 전화통화 목소리가 들리는데 막 꼭 어린아이들 막 수학여행가가 막 떠드는 소리처럼 막 들려요, 보면은. 너무 행복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이 재미가 없으니까 육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고 제약된 길로 간 거예요.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세상을 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 보십시오. 내가 10분이라도 복음 전하고 복음을 전해 보면 그 맛이 여러분의 삶을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게 하고 타락한 삶에서 벗어나게 할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기 전에 마음밭 까느라고 다 마음밭을 제대로 갈도 못하고 막 사람들 마음만 상하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 전해보면, 복음 전해놓고 또 만박 갈아줘도 되잖아요, 보면. 시간이 충분히 있으면은 충분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지 않은 동안 우리는 늘 만박 갈다가 말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만 가지로 길을 여실 텐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살아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큰 진보를 주시겠다. 야, 우리가 칸타타를 준비해 마음 하나 바뀌었는데 칸타타에 그렇게 큰 진보가 온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우리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복음의 큰 진보를 주시겠다.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복된 삶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이제 밀레도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여기서 만나면 이제 다시 못 만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별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길을 가는데 이제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런 핍박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내고 핍박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있느냐는,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이겨낸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데 가면 뻔히 가서 핍박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그 삶이 이제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결박당하는 사람, 거기 뭐하러 올라가냐, 올라가지 말지 예루살렘에.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다,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이 힘이 오는 거예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결박을 당한다 해도 그걸 넘어갈 수 있는 힘, 그 충만함, 그 힘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각오와 의지로 막 특별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가겠다 이게 아니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니까 내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어둠에 동화되어서 세상 어둠 일에 참여해서 세상 죄악된 일에 참여해서 죄악된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이 힘이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힘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면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고 5분이든 10분이든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짧은 일주일이지만은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교회 음성 앞에 종의 음성 앞에 복종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복음 교제를 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복음 교제 마음을 열고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교회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을 거고 복음 안 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전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죠. 아유, 내 마음에 복음 전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 마음이 동화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예. 그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마음이 없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내 마음에 납득이 되고 내 마음이 일어나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복종이에요. 복음 안 전한 사람은 순종하는 신앙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래 복음 전해야지. 근데 아직 마음이 안 일어나. 복종하는 사람은 나 진짜 하기 싫은데 교회가 하라고 하니까 종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게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이 순종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까? 군대에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이에요. 진격 앞으로 하면 총알이 날아오는데 앞에 간 사람이 다 맞아 죽는데도 진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을지니 했습니다.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좋은 군사 어떤 군사 좋은 군사예요? 상관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군대가 좋은 군대고요. 안 좋은 군대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나라 군대라 해요. 예비군이 되면은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조교들이 예비군 훈련 가면 저 이쪽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하는 또 막 이제 다 또 집합 하는데 보니까 막 총 안 갖고 와가 저 산에 총 놓고 와가 또 조교가 뛰가 가지고 또 총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막 술 마시가 술 반쯤 취해 가지고 모자는 뒤에다 꽂아 가지고 아무데나 오줌 싸 그게 예비군이거든. 장나라군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보면은. 옛날에 왜 그 예비군 훈련 받다가 포탄 터져가지고 여러 명 죽었잖아요, 보면. 왜 그렇게 됐겠어요? 다 정신해가지고 당나라 군대니까 그렇게 그런 사고 일어나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런 원칙, 철칙 따라서 딱딱딱 하면은 사고 일어날 게 없어요, 보면은. 전부 다 이제 회의해져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안 해서 일어나는 안전수칙 안 지켜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안전에 대한 관리사를 둬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명령하고 지정하고 지적해가지고 안전 장비 안 갖추고 한다면 그 공사장 중단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그걸 갖추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 생명 뭐 내 알아서 하지. 아니요. 그거 못하니까 강제로 그런 것들을 감독관이 있어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안전, 뭐 이제 장비들 자기가 챙기고 안전한 거 다 자기가 해야지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그걸 감독해서 해서 하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요, 교회에서는요, 자기 마음 일어나서 신앙한다고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한 거예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종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안전한 사람 왜 교만한지 알겠어요? 왜 악한지 알겠어요? 교회가 명절에 만나는 사람마다 10분, 20분이 복음 전하라고 하면은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뭐 전할 기회가 없고 뭐 이유를 대지 말고 복종할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 때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6절. 고린도 후서 10장 6절입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느라. 뭘 벌한다고 했습니까? 뭘, 어떤 걸 벌을 한다고요?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순종치 않는 걸 벌을 한다 했습니까? 복종치 않는다는 걸 벌한다고 했습니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개 관계처럼 모르드개가 너 복종 안 하면 너와 너 아비집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갈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에스더의 마음에 내가 왕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갈 수 없는 법이고 못 나간다.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네 아비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복종 안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아시겠어요? 예? 여기 술 먹는 저 술꾼들 있죠, 보면은.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술 끊으라고 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복종 안 하면 망해요. 알겠어요? 이쪽에 많이 앉아 계시네. 이쪽도 있고. 성경에서 뭐 하라고요? 복종치 않는 걸 벌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않는 걸 벌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종해보니까 마음에 다들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다음번에도 이제 복음 안전하고 안 벗어 이름을 부르게 누구누구 전 세계가 다 알도록 아 인천교회 누구누구는 술꾼이구나 이래가지고 다 광고에 밑에다가 이 자막 띄워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라고 이제 복종치 않는 자들 벌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벌을 주는지 보라고. 복종을 해보면 야 정말 복음 전하니까 감사하네. 하, 복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안 전했구나. 복음을 전하려고 늘 마음 바꾸는 이야기 복음 전하려고 늘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 전할 기회들을 다 놓친 거예요. 우리가 이번 명절에 여섯 명씩 복음 전하면 몇 명에게 전한다고요? 3,000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1,000명씩 복음 전하자 했는데 그러면 몇 명에게 전해요? 50만 명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야 우리가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50만 명에게 복음을 그래도 인천에 있는 사람 다 복음 전하면 아직 멀었죠?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면은 여러분 거물을 치는데 10m 거물을 치면 고기가 많이 걸리겠어요? 100m를 치면 고기가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면 100m를 치면 고기가 많이 1km를 거물을 치면 고기가 많이 걸리겠어요? 예, 1km를 치면 고기가 많이 걸리겠죠. 제가 그 참치 잡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치 잡는 거물을 뭐 참치 뭐 낚시로 잡는 거기 있고 거물로 잡는 게 있대요. 저도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참치 잡기 위해 가지고 그걸 이제 참치하는 100kg를 친대요 보면은 100kg 이해가 10kg인데 잘못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참치를 잡는데 그러면 여러분 10m 쳐놓고 고기 잡히기를 기다리는가 하고 1kg, 10kg, 100kg 치는 거 어느 게 많이 칠수록 고기가 많이 잡히겠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할수록 어떻게 해요? 얻어지는 사람이 많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다시 첫사랑을 되찾고 복음을 전하면 소망에서 힘이 나고. 그래서 제가 짧은 일주일이었지만은 어제 장례를 하면서 몇 사람 간증을 듣고 오늘 이문 모임 하면서 또 오늘 주일 예배 몇 사람 간증을 들으면서 야 마음에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 10분이든 뭐 20분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형제 자매들 마음에 저렇게 힘을 얻고 저렇게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복되게 하겠다. 복음 전하는 동안 힘이 나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사도 바울이 핍박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린다고 해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 복음 전하면서 얻은 힘이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길게든 짧게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 힘이 와서 어떤 핍박도 어려움도 다 이겨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